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23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서산동 본당 양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목표는 각자 다르지만 이상하리만치 그 안에 있는 목적은 다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고요. 아이들이야 뭐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그대로 배웠겠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조건은 아마도 돈인 것 같습니다. 다들 세상을 살면서 자주 생각해 보셨을 거라 저도 의심해 봅니다. 확실히 돈이라고 하는 녀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좀 더 낫긴 하지요. 어쩌다 보니 돈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꼭 돈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 때마다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한 어린 친구들도 그렇겠지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변한다고는 해도 아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목적은 아마도 행복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더불어서 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외적인 조건들이나 요소들은 참 다양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 명예, 화려한 직업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그나마 존경받고 어깨를 피며 살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채워졌다고 과연 행복한가? 라는 질문도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의문일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가난함에도 연연해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복음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영적인 가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가난한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행복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비단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능력에서부터 사고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까지도 포함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잠시 이 세상에서 빌려 쓰는 것뿐이지 내 것이라는 것은 없지요. 결국 오늘 성경 말씀 모두는 진정한 행복이란 철저히 하느님께 기초한 겸손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처지에든 감사하며 자신의 능력,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바에 집착하지 않고 가지려고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겸손한 믿음을 지닌 사람일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통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날 되시고 오늘도 열심히 사십시오.
1분교리 이문환 신부입니다. 기도는 기도받는 이들을 변화시켜줍니다. 소아 대리사 성녀는 어릴 적에 사형수 프란치니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사형당하게 될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그 죄수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며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 기도를 이루어주신다면 어떤 표시를 내려주세요. 얼마 후 성녀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형수 프란치니는 사형당하기 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십자가에 세 번 친구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목소리에서 펴낸 이 솔로몬의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갈피. 며칠 전 받은 선물 포장을 벗기다 빵봉지 매듭에 있을 법한 철끈을 탁자에 올려두었다. 책상의 두께는 어딘가 어색하고 필통에 넣어두자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막연히 별다른 생각 없이 철끈을 탁자에 올려두었다. 그 탁자는 소파 옆에 있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나는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철끈으로 책에 갈피를 꽂아둔 채 화장실을 다녀왔다. 얼른 책을 다시 펼쳐 읽으려던 찰나 글은 눈에 더 들어오지 않고 이상하게 화장실을 가기 전 임시로 만들어둔 갈고리 모양의 갈피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철끈으로 된 갈피야 내 마음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외부의 물리적 힘이 없이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줄 것만 같은 기분. 언제든 필요하면 나는 변하지 않고 이곳에 있을게요 하고 말하는 사람처럼 든든하게 갈피가 꽂혀있다. 나는 철근을 보며 사람들에게 내가 금방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너무 필요해서 나를 찾는 날이면 머리를 싸맬 이유도 없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밤, 떠오른 날을 금방이고 찾아 몇 번이고 더 곱씹었으면 했다. 책장에 꽂아준 책처럼 언제든 나를 찾아볼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는 일이라면 나는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에서 어느 때고 찾아볼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다. 잘 살아온 인생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안온해지는 마음. 그렇게 한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모차르트 작품인데요. 오르간 솔로 미사곡 다장조 작품 번호 259번에 있는 신앙 고백 소개해드립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오르간 솔로 미사곡 다장조 작품 문은 259번에 있는 신앙고백 니케아 신경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 성체 찬미가이죠. 세자르 프랑크 작곡의 파니산젤리코스 천상의 양식이라는 곡,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주교자 성당 합창단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9월 7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20세기와 21세기의 두 젊은 평신도 복자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와 카를로 아쿠티스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교황은 시성식 미사 강론에서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하느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허비하는 것이라며
두 젊은 성인이야말로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에게 삶을 위로 향하게 하는 거룩한 초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성인들을 위한 인물로만 바라보기보다 젊은 나이에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인들도 처음부터 큰 인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거룩한 길을 걸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사티와 아쿠티스의 삶은 단순했지만 확실한 성덕의 공식을 보여줍니다. 교황은 아쿠티스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했고 프라사티는 모든 행동의 중심에 하느님을 두면 목적지에 닿는다고 말했다며 이들의 신앙 고백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이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단순하지만 승리하는 공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강론에서 성체 성사와 기도 안에서 체험한 두 성인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프라사티와 아쿠티스는 매일 미사와 기도, 특히 성체 조배를 통해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키웠다며 바로 이런 단순한 실천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성덕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공개된 국방 문건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미국과의 우주 안보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지난 6월 뉴질랜드를 방문한 스티븐 화이팅 미 우주사령관과의 회동에서 뉴질랜드 국방 수뇌부는 신속 위성 발사와 우주 감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뉴질랜드의 남반구 지리적 이점이 위성 운용에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마이아 반도에서 첫 신속 발사를 성공시킨 로켓랩도 안보 및 상업적 임무 모두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건 공개는 미 중간 우주의 무기화를 둘러싼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의회는 중국의 달 탐사 계획이 국제적 영향력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 국방부는 우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우주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미국 주도의 올림픽 디펜더 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파이브 아이즈 동맹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주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안전한 우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건설업계가 여전히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도산 건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WA 인솔번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분기 건설업 도산 건수는 1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 3월 분기에 192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BWA의 브라이언 윌리엄스 대표는 공사 지연과 비용 초과 그리고 현금 흐름 악화가 이미 얇은 이윤 구조로 운영되는 업체들을 더욱 압박해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건설업의 어려움이 드러났습니다. 6월 분기 건설업 매출은 3월 분기 대비 7억 2천만 달러 감소해 조사된 14개 산업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윌리엄스 대표는 산업별 회복 속도의 차이를 지적하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을 성장하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기존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도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두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하경 리가
2018년 남편의 암 투병과 사망 이후 심리적 고통과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녀들에게 항우울제를 투여한 뒤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검사에서 두 어린이의 시신에서 항우울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약물로 인한 사망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한 사망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경리는 자녀 살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변호사인 남편 사망 후 고립과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2022년 8월 오클랜드 클랜던 지역의 창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오클랜드에 75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리전을 개설하며 대규모 투자로 홍보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와 단순 비교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두 나라를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한 모델로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의 성공은 뉴질랜드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정치 경제적 조건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의 투자와 국부 펀드, 장기적인 인프라 계획을 통해 성장했으며 아일랜드는 EU 회원국 지위와 낮은 세율, 대서양 데이터 흐름 접근성을 무기로 기술 허브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고 디지털 경제도 주로 국내 수요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려 2022년에는 수익이 3배로 늘었지만 대부분의 이익이 아일랜드를 통해 회계 처리돼 세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에 비해 고용 창출, 부지 위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주권과 규제,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퍼스픽 아일랜드 포럼 PIF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태평양의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결정 가운데 하나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회의는 솔로몬제도 호니아라에서 열리며 참가 규모는 다소 축소됐습니다. 미국, 중국, 대만, 프랑스, 유럽연합 등 21개 대화 파트너가 배제된 것입니다. 이들은 포럼 회원국은 아니지만 PIF를 통해 협력해온 외부 국가나 기구들입니다. 다수는 태평양 지역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왔으나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은 점점 더 치열한 전략 경쟁이 장애됐습니다. 개최국 솔로몬 제도는 외부 파트너들이 없는 자리에서 PIF의 향후 구조를 논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의 압력으로 대만을 배제했다는 의혹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올해 정상들은 지역구조 검토를 통해 앞으로 대화 파트너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지를 논의합니다. 메시대 국제안보센터의 안나 파울스 교수는 파트너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논의가 산만해질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태평양 지역 의제를 우선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슨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파트너의 참석은 개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데 유익하다며 뉴질랜드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대화 파트너들과 교류하는 것은 좋은 기회지만 태평양 포럼 내부의 단결도 매우 강하다며 이 조직이 어떻게 성숙해지고 또 건설적으로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은 한층 강경하게 외부 세력이 이번 배제 결정에 개입했다고 비판하면서 만약 회원국들이 이를 미리 알았다면 다른 나라에서 회의를 개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울스 교수는 지금은 큰 소리 외교가 아니라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또한 럭슨 총리와 쿡 아일랜드 마크 브라운 총리가 처음 마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가 중국과의 협의 부족을 이유로 쿡 아일랜드에 대한 1820만 달러 규모의 개발 원조를 중단한 이후입니다. 양국 간 긴장이 있지만 럭슨은 매우 정중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2027년 PIF 정상회의 개최국에도 도전하고 있으며 마지막 개최는 2011년이었습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뉴질랜드 중앙은행 RBNZ 총재 에이드리언 오어의 사임 가능성과 관련해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바바라 에드먼즈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윌리스 장관은 지난 8월 27일 옴부즈맨의 결정문을 읽고서야 오어 총재의 사임 사유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정문에는 중앙은행이 옴부즈맨에게 보낸 서한 속 우려사항과 그 이전에 있었던 경위까지 담겨 있지만 윌리스 장관은 해당 서한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녀는 2월 27일 이미 재무부 장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어 총재의 사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RBNZ 이사회가 총재의 고용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다음 문자에서는 총재가 해당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를 택했으며 월요일 업무 종료 시한까지 이사회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도 통보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문자 메시지들이 정보공개법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윌리스 장관은 재무부를 통해 공식 정보 공개에 관한 높은 기준이 지켜졌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지희, 아나운서 서지희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 가 함께합니다.
The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나의 신앙 체험. 가톨릭 평화방송의 나의 신앙체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수기는요. 가톨릭 평화신문 제4회 신앙체험 수기에서 가작을 수상한 작품 소원교구 북수동본당 이석수 요아킴 형제의 행복한 사형수 소개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흐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내 앞에 잃어버린 20년 세월이 돌아온다면 나는 그 소중한 시간을 무엇으로 다시 채울까? 언제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향긋한 꽃향기 같은 사랑의 향기를 이웃에게 퍼뜨리는 것. 그럴 수만 있으면 나는 참으로 행복할 겁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나는 누구나 하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큰 잘못을 저지르고만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도소의 15척 커다란 담장 안에서 지난 20년의 잔혹한 세월을 묵묵히 참고 견뎌왔습니다. 날개가 꺾인 새는 하늘을 날 수 없듯이 자유를 빼앗긴 인간의 삶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죠. 자유를 잃어버린 삶은 단순히 철창 속에 갇혀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과거로 달려가는데 시간의 잔상이 현실의 벽에 막혀버렸을 때의 깊은 절망과 고통.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골방 안에서 푸른 수의를 입은 채 철창을 통해 조각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픔과 눈물, 절망의 쓴 잔을 무수히 삼켰습니다. 담장 안에 살다 보면 작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마음이 가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마냥 부럽습니다. 정에 굶주린 사람은 한낮 미물에도 진솔한 마음을 열어 보인다는 옛말이 결코 헛된 말은 아닌가 봅니다.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지금 벅찬 마음을 안고 오래전 내가 태어나고 살았던 그리운 고향 산천으로 향합니다. 못난 나 때문에 똑같이 마음고생을 하며 징역살이를 했던 사랑하는 안나와 두 딸 노엘라와 마리아 그리고 은인과도 같은 천사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과감하게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용기가 있어야 함을 큰 담 안에서 배웠습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27년 전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형수 시절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두 손에 수갑을 차고 어설픈 기도로 묵주화를 굴리며 살려달라고 하느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 그 밤낮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피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살려주신다면 생명이 붙어있을 때까지 하느님을 흠숭하고 찬미하며 하느님의 큰 뜻과 계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사형수 시절에 주님께 드린 그 약속을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킬 것입니다. 예전엔 삶과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지요.
하느님을 천주로 받아들이고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생명의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의 사랑, 주의 은총, 나의 삶에 주시니 나 두려움 없이 주 따르리라. 어려운 길
제 인생을 살아가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덤으로 받은 이 삶을 마태오복음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갈 겁니다. 최고수라고도 불리는 사형수.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주위를 무겁고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 주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으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되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환희를 느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된 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유롭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온몸의 세포와 세포를 둘러싼 근육과 근육을 가로지르는 섬세한 핏줄과 핏줄 속에 힘차게 흐르는 붉은 피와 쿵쿵거리며 뛰는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의 송가를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유를 잃고 제한된 공간과 감시 속에서 처절하게 눈물 흘리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몰랐겠지요.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시편 27장 1절의 말씀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줍니다. 나를 위해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아내와 두 딸, 하느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이대길 심혜원 신부님과 강귀연 후코수녀님, 사형수 때 나를 위해 기도하며 무료 변론을 해주신 백의원 알폰소 양아버지, 하느님께서는 많은 은인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또 한 번의 삶을 주신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울분과 분노를 삭히지 못해 두 분의 고귀한 생명을 앗았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큰 죄인입니다. 20년 동안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모든 죗값을 다 치렀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두 생명을 잃게 했으니 나는 살아가는 내내 속죄하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죄를 갚아야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두 분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깊은 참회의 기도를 수없이 바쳤습니다. 고인이 되신 두 분의 목까지 나는 하루 72시간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고인이 되신 분들과 가슴 아픈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어 세상에 나갔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27년 전과 지금의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었지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편리해진 대신에 사람들은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었고 인심은 더욱 경박해졌습니다. 인정이 후했고 예절이 있으며 사람의 향기가 물씬 풍겼던 옛날이 그립기도 합니다. 교도소 담 안에서 갇혀 살 때 나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밤을 꼬박 지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윤리와 도덕이 위태로워진 사회와 교회의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했지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탤런트를 넘치도록 주셨다고 믿었기에
그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제단을 쌓고 하느님께 정성어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지혜를 청했습니다. 비록 아둔한 머리지만 신구약 성경 입문과 중국 과정을 6년간 통신으로 공부해 수료했습니다. 한자 1급 자격증을 땄고 대입 검정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종교 서적과 시집, 카톨릭 월간지 등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우다 보니 자동차 정비 1급 산업기사, 이용사 등의 자격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담장의 교정시설 안에서 나는 천주교 회장과 공장 반장과 자치회장을 맡았지요. 매주 드리는 미사와 각종 행사, 생일자 모임 때에는 하모니카 연주를 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도 했지요. 독학으로 연습하느라 입술이 부르텄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곁에서 지켜봐온 신부님과 수녀님, 많은 형제자매들도 기뻐했지만 누구보다도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셨겠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면 새롭게 주신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화
교도소에서 이석수 요아킴 총반장이라고 하면 직원들과 재소자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모범수라며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사소하든 아니든 간에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여서 이제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인생 한 방을 쫓아 헤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이웃을 위해서 미약하고 부족한 나의 영혼을 사랑으로 불사르려 합니다. 소박한 삶 속에서 감사하는 법과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두 번 다시는 나 같은 어리석은 죄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신할 것입니다. 이 처절한 신앙체험 고백을 듣고 죄의 무서운 본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길 잃은 양들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을 천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나는 모든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을 때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였습니다. 넓은 수평선 위로 붉게 떠오르는 맑은 아침 태양을 두 눈이 시리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말입니다. 끝없는 바다, 그 안에 자유와 생명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물을 정화해서 썩지 않도록 하고 모든 생명을 품에 끌어안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이제는 나의 삶도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내 남은 인생도 푸른 물결 넘실거리는 바다처럼 그렇게 투명해 줄 수 있을까요?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염분이듯이 나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파에 오염돼가는 이들의 마음을 썩지 않게 하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하느님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와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걸요. 큰 담 안에 있을 때 매주 우리 천주교 공동체에 오셔서 미사를 집전해 주신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기도가 죄인인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에 허덕이는 가련한 영혼들을 하느님께 이끌어야 한다는 마음의 큰 울림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힘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존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깨닫게 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슬픈 밤 숨을 곧 없는 나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거나 두렵지도 않아 맹세컨대 난 그게 뭔지조차도 몰랐으니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 건 1984년 5월의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서울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식과 103위 시성식을 집전하실 때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에 새하얀 십자가가 약
10초가량 나타나는 기적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느 날 새벽에 무지개를 만지는 꿈을 꾸었는데 바로 그날 아침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염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큰 담 안에 갇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축복을 내려주셨지요. 온갖 나쁜 일과 악한 기운을 막아주시어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몸으로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느님의 축복이지요. 이 밖에도 우리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기적의 은총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한때 과분하게도 수사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네요.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무기수에서 또다시 20년 수라는 유기징역으로 몇 차례 감형될 수 있었던 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죄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었습니다. 어찌어찌 살다 보니 그렇게 됐지 뭐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마음에 차고 넘치니 이 죄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도소 담장 안에서 참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2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나에게는 헛된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운 희망과 생명의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작은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큰 담 안이라는 시련의 용광로에 집어넣어 단련과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맡겨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집회에서 2장 5절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서 불같이 타오릅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하느님께 죄를 짓거나 불충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이자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또다시 골고타산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진홍빛 같은 고귀한 보혈을 흘리게 할 순 없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으려 한다면 차라리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 바쳐 하느님을 사랑하고 흠숭할 겁니다. 이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찬미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2010년 3.1절 특사로 교도소를 나왔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지 6개월 후에 그토록 고생만 해온 내 반쪽인 아내 안나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2년간 병간호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20년 넘게 세상의 온갖 모진 풍파를 겪으며 가정을 지키고 옥바라지를 해온 아내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저로 말미암아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두 분의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복을 누리시기를 매일 기도드린답니다. 이 큰 죄인과 늘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께서는 나와 두 딸이 함께 성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좋은 직장과 일을 주시고 쉬는 날에는 가톨릭 교육관에서 신앙체험 특강을 하는 행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법무부 교정기관인 교도소와 청소년 수련원에서도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제 입을 열어주시고 또한 수원시 장안공원에서 색소폰과 하모니카 연주를 하는 기쁨도 주십니다. 더욱 기쁜 일은 내 자서전 행복한 사형수가 많은 독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제 삶의 잔에 넘치도록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느님께 감사라는 말밖에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형수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믿는 이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사형이라는 죽음의 늪에서 살려주셨습니다. 15척 큰 담 안에서 온갖 시련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삶의 깨달음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주 하느님을 제가 힘차게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만이 오롯이 저의 희망이시고 기쁨이시며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느님, 이 사형수를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말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건설업계에서 파산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다른 산업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노려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9월 7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20세기와 21세기의 두 젊은 평신도 복자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와 카를로 아쿠티스를 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교황은 시성식 미사 강론에서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허비하는 것이라며 두 젊은 성인이야말로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에게 삶을 위로 향하게 하는 거룩한 초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성인들을 위한 인물로만 바라보기보다 젊은 나이에 하느님께 예라고 응답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인들도 처음부터 큰 인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거룩한 길을 걸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사티와 아쿠티스의 삶은 단순했지만 확실한 성덕의 공식을 보여줍니다. 교황은 아쿠티스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라 했고 프라사티는 모든 행동의 중심에 하느님을 두면 목적지에 닿는다고 말했다며 이들의 신앙 고백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이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단순하지만 승리하는 공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강론에서 성체 성사와 기도 안에서 체험한 두 성인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프라사티와 아쿠티스는 매일 미사와 기도, 특히 성체 조배를 통해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키웠다며 바로 이런 단순한 실천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성덕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건설업계에서 파상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다른 산업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파산 전문기관 BWA 인솔벤시가 발표한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올해 6월까지 석 달 동안 건설업 분야에서 187건의 파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브라이언 윌리엄스 BWA 인솔벤시 대표는 파산 건수가 1분기 192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건설업계가 여전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분기별로 소폭 감소했음에도 이 건설업 파산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프로젝트 지연, 비용 초과, 현금 흐름 제약이 건설업체와 계약업체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업체가 극도로 낮은 마진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 한 건의 프로젝트 실패가 연쇄적인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통계청의 6월 분기 보고서와도 일치합니다.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개 산업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이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건설업 매출은 직전 3월 분기 대비 7억 2천만 뉴질랜드 달러 줄었습니다. 윌리엄스 대표는 이번 수치가 경제 회복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부 산업은 변화에 적응하며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며 파산 추세는 이제 단순히 거시경제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산업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의 부상이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로 진입한 기업들은 기술을 활용해 더 효과적이고 민첩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변화하지 못한 기존 기업들은 뒤처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자문기구가 조직 범죄 대응을 총괄할 단일 장관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초국가적 중대 조직 범죄 장관 자문 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대응 체계가 지나치게 분산돼 있어 효과적인 전략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최소 13명의 장관이 각기 다른 포트폴리오를 통해 조직범죄 전략의 일부를 맡고 있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우선순위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부처 간 협력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문그룹은 또 정치적 책임, 기관 책임, 성과관리, 고위험 분야 책임, 지역사회 책임, 국제적 책임 등 6단계로 책임 구조가 나뉘어 있어 정부 대응을 효율적으로 정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직 범죄가 점점 더 정교하고 적응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복잡한 구조는 민첩한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MAG 의장 스티브 사이먼은 다른 부처의 기존 업무에 단순히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명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일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직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조직범죄 전담 장관직 신설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감독 기능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전담 장관은 입법 강화, 정책 개발의 중앙화, 그리고 대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등 대응 전반을 주도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MAG는 이달 말 새로운 조직범죄 대응 전략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뉴질랜드 중앙은행 RBNZ 총재 에이드리언 오원의 이 사임 가능성과 관련해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동당 바바라 에드먼스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윌리스 장관은 지난 8월 27일 옴부즈맨의 결정문을 읽고서야 오어 총재의 사임 사유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정문에는 중앙은행이 옴부즈맨에게 보낸 서한 속 우려사항과 그 이전에 있었던 경위까지 담겨 있지만 윌리스 장관은 해당 서한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녀는 2월 27일 이미 재무부 장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어 총재의 사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RBNZ 이사회가 총재의 고용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 다른 문자에서는 총재가 해당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를 택했으며 월요일 업무 종료 시한까지 이사회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도 통보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문자 메시지들이 정보공개법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윌리스 장관은 재무부를 통해 공식 정보 공개에 관한 높은 기준이 지켜졌다고 답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퍼스픽 아일랜드 포럼 PIF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크리스토퍼 록슨 뉴질랜드 총리는 태평양의 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결정 가운데 하나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회의는 솔로몬제도 호니아라에서 열리며 참가 규모는 다소 축소됐습니다. 미국, 중국, 대만, 프랑스, 유럽연합 등 21개 대화 파트너가 배제된 것입니다. 이들은 포럼 회원국은 아니지만 PIF를 통해 협력해온 외부 국가나 기구들입니다. 다수는 태평양 지역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왔으나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은 점점 더 치열한 전략 경쟁의 장이 되어왔습니다. 개최국 솔로몬 제도는 외부 파트너들이 없는 자리에서 PIF의 향후 구조를 논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의 압력으로 대만을 배제했다는 의혹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올해 정상들은 지역구조 검토를 통해 앞으로 대화 파트너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지를 논의합니다. 메시대 국제안보센터의 안나 파울스 교수는 파트너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논의가 산만해질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태평양 지역 의제를 우선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파트너의 참석은 개발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데 유익하다며 뉴질랜드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대화 파트너들과 교류하는 것은 좋은 기회지만 태평양 포럼 내부의 단결도 매우 강하다며 이 조직이 어떻게 성숙해지고 또 건설적으로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교 장관은 한층 강경하게 외부 세력이 이번 배제 결정에 개입했다고 비판하면서 만약 회원국들이 이를 미리 알았다면 다른 나라에서 회의를 개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울스 교수는 지금은 큰 소리 외교가 아니라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또한 럭슨 총리와 쿡 아일랜드 마크 브라운 총리가 처음 마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가 중국과의 협의 부족을 이유로 쿡 아일랜드에 대한 1820만 달러 규모의 개발 원조를 중단한 이유입니다. 양국 간 긴장이 있지만 럭슨은 매우 정중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2027년 PIF 정상회의 개최국에도 도전하고 있으며 마지막 개최는 2011년이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오클랜드에 75억 뉴질랜드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리전을 개설하며 대규모 투자로 홍보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와 단순 비교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두 나라를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한 모델로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의 성공은 뉴질랜드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정치 경제적 조건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의 투자와 국부 펀드, 장기적인 인프라 계획을 통해 성장했으며 아일랜드는 EU 회원국 지위와 낮은 세율, 대서양 데이터 흐름 접근성을 무기로 기술 허브로 발전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디지털 경제도 주로 국내 수요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려 2022년에는 수익이 3배로 늘었지만 대부분의 이익이 아일랜드를 통해 회계 처리돼 세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에 비해 고용 창출, 부지 위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주권과 규제,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국방 문건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미국과의 우주안보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지난 6월 뉴질랜드를 방문한 스티븐 화이팅 미 우주사령관과의 회동에서 뉴질랜드 국방 수뇌부는 신속 위성 발사와 우주 감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뉴질랜드의 남반구 지리적 이점이 위성 운용에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마이아반도에서 첫 신속 발사를 성공시킨 로켓랩도 안보 및 상업적 임무 모두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건 공개는 미중 간 우주의 무기화를 둘러싼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 의회는 중국의 달 탐사 계획이 국제적 영향력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 국방부는 우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우주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미국 주도의 올림픽 디펜더 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파이브 아이즈 동맹과의 협력을 확대해 우주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안전한 우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두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두 어린이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하경리가 2018년 남편의 암투병과 사망 이후 심리적 고통과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녀들에게 항우울제를 투여한 뒤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검사에서 두 어린이의 시신에서 항우울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약물로 인한 사망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한 사망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경리는 자녀 살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변호사인 남편 사망 후 고립과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2022년 8월 오클랜드 클랜던 지역의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노려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2년간 휴전 중재국 카타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마스와 휴전 협상도 파국 위기에 처할 전망입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도하의 카타르 지구에서 폭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이 공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직후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군과 신베트는 하마스 테러 조직의 고위급 지도자를 겨냥해 정밀 타격했다며 공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 무기를 사용했다며 하마스 테러 조직을 격퇴하기 위해 작전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하마스 휴전협상 대표단이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하던 도중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아라비아는 대표단을 이끄는 하마스 정치국 부의장 칼릴 알하야와 또 다른 고위급 자헤르 자바린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마스 주장 칼레드 메샬도 이들이 있던 회의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하마스 대표단이 살아남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는 등 주요 인사의 생사를 둘러싸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과 부패 격분에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폭동 수준으로 격화됐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정부 청사와 정치인 자택 등에서 잇따라 방화를 저질렀고 화상을 입은 전직 총리의 아내가 숨졌습니다. 9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네팔 시위대의 방화로 잘라니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날 오후 늦게 네팔 경찰청 본부 건물에서는 총격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 부처가 밀접한 행정단지에서도 시위대 방화로 불이 났다고 네팔 현지 매체는 보고했습니다. 시위대는 검찰총장 집무실과 카투만두 지방법원을 공격했고 사건 기록 서류를 꺼내 불에 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 관저에도 침입해 불을 질렀고 네팔군은 람찬드라 포우델 대통령을 헬기에 태워 군사훈련센터로 대피시켰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사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했으나 시위대를 진정시키지는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네팔에서는 총리가 행정수반으로 실권을 갖고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수원 원수직을 수행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9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 체류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공격하면서 미국의 관련 계획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이스라엘 측이 카타르 내 하마스 지도자를 겨냥한 이번 공습에 대해 미국에 사전 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오후 하마스 정치 구원들이 거주하는 카타르 도하의 한 주거용 건물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인질을 위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설명했고 국제사회에선 카타르의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미국이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문제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통상실무대표단은 지난 7일 미국 워싱턴 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협상 후속실무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500억 달러,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하고 지난달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3원 7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1원 9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5원 3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지희 아나운서 서지희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시알 게시판입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공지능 AI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 일부가 되었습니다. 음성 비서, 스마트 카메라, 개인화된 추천, 건강진단까지 AI는 조용히 우리의 삶과 일, 소통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 정부기관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흥미롭고 쉬운 공개 대화에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기술 배경은 필요 없습니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글랜필드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무료 뜨개질 시간 안내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우정을 쌓고 무료 차와 커피를 즐기며 이 친절한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재료를 가져오시고 누구든 환영합니다. 어린이는 오후 3시 이후에 뜨개질을 배우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스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독서, 간식, 청소년 독서 동아리 클럽 안내입니다. 청소년 독서 클럽에서 무료 간식을 즐기고 최신 청소년 소셜과 그래픽을 빌려보고 다른 청소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마운틴 로스킬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18-9066-021-346-3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금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